마태복음 제2장. 이 장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헤롯의 죽이려는 음모에 관한 것이며, 13절부터 23절까지는 예수님의 피신을 기술합니다. 1절. 헤롯 왕 때에. 헤롯은 에서의 자손이며 에돔 족속인 이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왕, 곧 영주가 되었습니다. 헤롯의 때에 예수님은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2장 1절과 2절에 기록된 대로 최초의 인구조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정치적인 관점으로는 인구조사는 가이사의 칙령이었습니다. 우리의 관점으로는 이것은 성경의 예언에 대한 하나님의 성취였습니다.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만일 인구조사가 좀 더 일찍 실시되었다면 요셉과 마리아는 호적을 마친 후에 곧바로 나사렛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만일 인구조사가 조금만 늦게 실시되었다면 그들은 아직 여행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 아래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마리아는 아이를 해산했습니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이르러 헬라에서 박사는 힌두교의 성자와 같이 도덕적이거나 절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이라는 구절은 동방에 있던 어떤 장소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의 동편, 유대의 동쪽을 가리킴에 틀림없습니다.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이 말은 주 예수님이 유대인만을 위한 분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으나 주님을 찾기 위해 처음으로 나온 사람들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의 입으로부터 주님이 유대인의 왕이시라는 말이 선포되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우리는 주님의 역사가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를 위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별이 떠오르는 것을 보고 성령은 동방 박사들이 어떻게 주님의 출생을 알았는가에 대한 증거를 주지는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몇 가지 힌트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선지자가 있었으며 발람이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그는 주 예수님에 관하여 가장 많이 예언한 네 선지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예언들이 동방에 퍼진 듯합니다. 아마도 동방 박사들은 다니엘서의 예언을 읽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었을 때 그는 70일에 대하여 예언하면서 주 예수님에 관한 것들을 말했습니다. 그에게 경배하러라는 말은 하나님께 경배하듯이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가장 높은 경의를 표하듯이 주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3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헤롯이 근심한 것은 어느 정도 타당하나 온 예루살렘 역시 근심한 것은 실로 기합니다. 말라기의 때로부터 그 당시까지는 약 430년의 기간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유대인들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으며 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환호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근심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참되게 구주를 찾지 않고 있었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3절은 헤롯이 속으로 근심했다고 말하며 7절은 그가 밖으로 행동을 취했음을 보여주며 16절은 근심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4절부터 6절까지는 성경적 예언과 계시가 서로 별개의 것이며 가르침과 계시가 별개의 것임을 가리킵니다. 어떤 이에게는 예언의 말씀이 있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늘의 별이 필요합니다. 어떤 이는 성경의 지식이 있겠지만 여전히 그는 신성한 계시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배고프지 않으면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아마도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추구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은 지식만 가지고 있다면 그는 다만 바리새인일 뿐입니다. 비록 그가 성경 말씀을 이해한다 할지라도 그는 하늘에서 온 빛을 본 일이 없습니다. 그 별이 하늘에 나타나서 박사들에게 구주가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그들이 상세한 것을 찾을 수 있었던 것은 성경을 통해서였습니다. 한면으로 그들은 하늘의 별이 필요했고 다른 한면으로 그들은 미가의 예언이 필요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기 위하여 어떤 조건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기다림과 갈망함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후반부는 그의 나오심은 상고의 태초에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베들레헴에서 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은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을 돌로 치려 했습니다. 7절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가만히 행해진 일들이 항상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들이 일반적으로 어둠에 속한 일이 되지 않기는 힘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비밀을 가질 수 있으나 어둠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헤롯은 별이 나타난 때를 가만히 알아보았다. 아마도 그때는 적어도 1년 전이었을 것입니다. 그 증거는 뒤에 설명할 것입니다. 8절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의 의도는 그분을 경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9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보라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여기에는 어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 박사들을 따라갔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박사들은 동방으로부터 와서 베들레헴을 찾을 수 있었지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베들레헴으로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은 주님을 원했으나 유대인들은 그분을 거절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성경을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해야 하며 동시에 우리는 또한 내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추구해야 합니다. 앤드루 머리는 어떤 사람이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단지 육신적인 생각 속에서만 간직하고 있다면 불쌍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던 그 별은 그들이 처음 본 것과 동일한 별이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확실함을 알고자 한다면 첫 번째 계시 후에 두 번째 별의 계시가 필요합니다. 그 원칙은 별의 두 번째 나타남, 그것이 첫 번째 나타난 것이 옳다는 것에 대한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우리가 첫 번째 걸음만 떼고 네게 지시할을 두 번째 걸음으로 갖지 못한다면 우리의 첫 번째 걸음은 아마도 틀렸을 것입니다. 계시 후에 오는 계시는 우리가 올바른 길에 있다는 확증입니다. 어떤 계시든지 뒤따르는 계시로 입증하는 것이 하나의 원칙입니다. 10절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이와는 대조적으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그들은 당황했었습니다. 구주를 향한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영성의 지표입니다. 주님의 한 가지 특성은 그분이 사람에게 그분을 사랑하기를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만일 주님을 믿는 어떤 사람이 그의 내적 감정과 느낌 안에서 주님에 의해 감동되지 않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11절 그들이 아이를 보고 여기서는 갓난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9절에서 언급된 사건이 있은 후 얼마의 기간이 경과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박사들의 여행은 그 당시 교통수단이 편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헤롯은 이전에 그 별이 나타난 때를 물었으나 결국 그가 살해한 아이들은 두 살부터 그 아래의 아이들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구절은 구유가 아닌 집을 언급합니다. 집은 마태복음에서 사용된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여기서 첫 번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집은 요셉이 세를 얻은 집인 듯합니다. 아마도 그 당시 그들은 나사렛과 베들레헴 사이를 번갈아가며 살았던 듯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박사들이 주님을 보러 왔던 시기가 주님이 태어나신 직후가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주님을 만나러 왔다는 것은 주님이 왕이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그들은 집안에 들어와서 주님께 경배했습니다. 마가복음은 노예의 신 구제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으므로 그분의 출생에 대하여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주님을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으므로 그분의 출생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주님을 보러 온 사람들이 평민들인 목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분은 구유에서 나셨지만 그분은 구유의 아들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주님을 하나님으로 계시합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출생을 언급하는 대신에 다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말합니다. 금은 신성한 본성을 상징하고 유향은 기쁨을 나타내며 오략은 죽은 자를 위하여 사용됩니다. 이사야 60장은 금과 유향만을 언급할 뿐 모략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서는 천년왕국에서 왕이신 주님에 대한 책임으로 다만 금과 유향만을 언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박사들이 모략을 드린 것은 그때의 주님께서 오신 것이 그분이 죽음을 통과하기 위한 것임을 상징합니다. 적절하게도 그 금은 요셉이 헤롯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한 여행 경비에 충당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얼마나 놀라웁니까? 12절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주님을 본 사람은 헤롯에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13절 저희가 떠난 후에 보라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라는 말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점진적이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15절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분의 아들을 위하여 기적을 수행하시는 대신에 하나님은 그에게 도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생의 때로부터 주님은 도망하셔야 했습니다. 그분은 저항하지 않으셨습니다.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그분의 말씀은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을 때 그들은 도망했습니다. 이사야 49장 3절은 우리에게 주님과 이스라엘이 하나인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마치 주님이 마지막 이스라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분 자신 안에 포함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몹시 악했으므로 주님은 십자가로 가셔야 했습니다. 16절부터 18절 이 부분은 예레미야 31장 15절에서 인용되었습니다. 라엘은 빵집을 의미하는 베들레헴에 장사되었습니다. 라엘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는 수식하는 구절입니다. 헤롯이 베들레헴에 많은 아이들을 죽였으므로 그것은 마치 라엘로 하여금 무덤에서 나와서 그녀의 자식들을 위해 애곡하게 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라마는 베들레헴에서 약 200m쯤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19절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번 죽으면 그의 모든 것이 끝납니다. 헤롯은 다른 사람들을 죽게 했으나 이제 그 자신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생존시키기 위하여 기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보다 그분은 그의 아들을 애굽에서 부르셨습니다. 20절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는 말은 주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이 되셔야 했음을 가리킵니다. 22절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우리는 주님의 인도하심 뿐만 아니라 상식 또한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단지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을 뿐이었습니다. 그분은 그에게 어디에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만일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면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상식이 있었기 때문에 지체하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갈릴리로 떠나갔습니다. 갈릴리 땅은 넓은 지방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갈릴리가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혼합된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세 복음서들은 주님이 유대 땅에서 말씀하신 기록을 주로 포함하며 마지막 복음서는 주님께서 갈릴리 땅에서 말씀하신 기록을 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23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성경에서 어떤 선지자도 주님이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을 예언한 일이 없습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분을 멸시하고 천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에 관한 선지자들의 예언은 그분이 낮고 천하시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1장과 2장은 구약으로부터 다섯 인용구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에 세 종류의 성취가 있습니다. 2장 6절과 15절은 성취되었습니다. 그것들은 동일한 상황이었습니다. 2장 17절부터 18절까지는 문자적으로 성취되었습니다. 1장 23절과 2장 23절은 성취되어야만 했습니다. 2장에서 하나님의 인도에 관하여는 성경 지식과 하늘에 속한 계시와 사람의 상식과 믿음과 기다림과 복종이 요구됩니다. 이 두 장들에서 세 인물이 언급됩니다. 첫째, 요셉, 큰 믿음을 가짐. 처녀가 아이를 갖는 것은 자연 법칙에 위배되는 것이지만 그는 믿었습니다. 비록 그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함께 도망할 필요가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했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둘째, 헤롯. 그는 그리스도의 출생으로 인해 근심했습니다. 그는 주님을 시기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멸하려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어떻게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변형시키는가를 보여줍니다. 셋째, 박사들. 그들은 성경 지식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추구하고 기다리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계시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경외하는 표현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같은 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결론,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보다 높습니다.